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하죠. 제 직업이 세금을 걷는 일이거든요. 로마 정부에 약속한 금액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은 다 제 겁니다. 많이 걷어들이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제가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늘 짐이 하나 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따돌림입니다. 물론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나름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힘이 있고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민족의 배반자라느니 죄인이라느니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저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지만 늘 마음의 괴로움과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으로부터 정말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엄청난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 저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가버나움의 세리마테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지 뭡니까?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먹는가라고 비방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제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엄청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아니요, 박성훈 목사입니다. 박성훈 목사로 돌아왔습니다. 삭개오 목사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영적인 빈곤함을 겪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남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의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죄인의 넝마를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딜레마 가운데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기회의 날이 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고통과 좌절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안에 있었고 향료의 산지였으며 헤롯의 겨울 궁전이 위치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그 지위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세리가 된 사람은 세금 징수에 관한 봉급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걷어들인 돈에서 로마에 약속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은 다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였습니다. 남는 돈은 다 자기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그 세금 양도 엄청났을 텐데 그곳의 세리장이었다니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노란색 줄이 쳐져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오노마티 칼루메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무엇무엇이라고 이름하는, 무엇무엇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독특하고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딱 한 곳, 오늘 본문 이곳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삭개오의 헬라어 이름은요, 자카이오스입니다. 한국말로는 삭개오, 헬라어 이름은 자카이오스. 이 이름은 순결한, 깨끗한 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이의 헬라어 형태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순결한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앞서 세리에 대한 평가를 봤죠. 부와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압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 누가복음 18장에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부자는 결코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결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모순인 거죠. 마치 정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더라.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실상 게으름뱅이였더라 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그 속에는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코웃음을 치게 만드는 비난과 조롱이 섞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과 직업, 환경이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의 삶 또한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상대적인 영적인 빈곤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에 억눌린 듯했고 답답했습니다. 민족을 등지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돈은 많았지만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고독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거리의 창녀들과 같이 죄인으로 취급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의 고민과 고통, 근심 또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가 지금 막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삭개오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보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고 거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군대 있을 때 위문 공연을 오면 군인들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좀 저마다 더 자세히 보려고 막 뒤에 사람들이 따라 일어섭니다.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은 뒤에 있다가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높은 나무에라도 올라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저만 이해가 됩니까? 삭개오도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소문에서만 듣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뽕나무로 표현되었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는 기억을 못해도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는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두가 기억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유치부 설교를 몇 번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단순한 것에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유치부 아이들한테 배꼽 이러면요 아이들이 막 까르르 넘어갑니다. 방귀 뽕 이러니까 아이들이 완전 자지러지는 겁니다. 아침부터 방귀 뽕 이래서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뽕나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로 표현되어 있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는 무엇으로 불렸습니까? 종려의 성읍으로 불렸죠. 종려나무로 유명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나무에 올라갈 것이면 여리고의 흔한 크고 쭉 뻗은 종려나무에 올라갈 것이지 왜 하필이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는 이스라엘 당시의 그 목자들의 생활과 돌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증한 것으로 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도 그 목축을 계속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양떼를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문화를 접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축 문화는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가증이 여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사회에서 최하류층에 속하게 되었고 더욱더 황량한 광야로 점점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돌무화과 나무는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요단 평지에서, 평야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가지가 비교적 땅 가까이에 넓게 퍼져 있어서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마치 사과나무처럼요. 사실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지만 무화과와 비슷한 야생 열매를 맺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부릅니다. 왕구슬 만한 열매를 수도 없이 맺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을 그대로 두면은 떫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늘로 일일이 그 열매를 뚫어주고 그 뚫린 구멍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무화과처럼 단 열매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수많은 열매들의 일일이 구멍을 뚫어주고 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목축업자들과 거래를 했던 것이죠. 당시 찬밥 신세였던 목축업자들은 광야의 풀들이 바싹 마르는 기간 동안 여리고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일을 대신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떼들은 추수가 끝난 밀밭에서 밀 밑동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여리고 사람들과 천한 대접을 받던 목축업자들이 거래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시 여리고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열매 배양을 하던 목자들, 천한 대접을 받던 그런 목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천한 대접을 받던 목자들이 한창 작업을 하던 돌무화과 나무에 망설임 없이 올라갔던 것이죠. 크고 쭉 뻗은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가지가 비교적 땅 가까이에 넓게 퍼져 있는 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삭개오의 사회적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비록 민족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지만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신분 자체는 매우 높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마 동대구 세무서장 혹은 뭐 대구지방국세청장 뭐 이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비록 자기 동족들로부터 죄인처럼 취급은 받았지만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계급은 여리고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그것도 천한 목자들이 한창 작업을 하고 있던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했던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가 와도 양반은 그 체면을 중시해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그 비를 다 맞고 지나갔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친다. 이런 말도 있죠. 냉수 먹고 이쑤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냉수를 마시고는 마치 자신이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신다는 거예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생긴 말이죠. 이런 체면 문화는 예수님 당시에도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외식이라는 말로 나타나죠.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치레는 부정적인 위선, 외식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금식에 대한 외식을 나무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거칠에 외식, 체면을 중시하는 그 시대에 높은 신분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간절한 마음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똥별을 다들 아시죠? 아침부터 제가 뭐 뽕, 똥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별똥별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물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똥별을 볼 때 소원을 빌려고 하죠. 드라마나 소설에서 남녀 간의 어떤 분위기를 잡는 장면에서 별똥별이 떨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뭐라고 빕니까? 우리 사랑 영원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비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똥별을 보고 자신의 소원을 생각하며 그 소원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별똥별은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간절히 원해야지만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순간에 소원을 빌 수 있는 겁니다.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그 소원을 항상 생각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사람만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순간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별똥별을 보았을 때 그제서야 소원을 생각하며 머뭇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삭개오에게는 간절한 마음,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면,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것이라도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크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자신을 알릴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에 예수님이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쓰여진 데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꼭 해야 한다 이란 의미로 너희 집에 꼭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주로 하나님의 필연,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나타낼 때 이 단어 데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7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되어야 할지니라, 이때도 데이, 꼭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획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2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꼭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때도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 즉 죄인의 집에 머물러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는 고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조차 세리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의 그 초대에 따라서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 것은 그의 범죄의 공범으로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추방이라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삭개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그의 열정은 예수님의 초청에 아무 망설임 없이 응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삭개오의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신앙은, 삭개오의 생활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그의 삶을 역동적이고도 힘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시면 삭개오가 앞으로 걸어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려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기대었다고 나옵니까? 올라갔다고 나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6절에 보면 급하게 서둘러서 내려왔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이 한절 19장 6절 한절에 7개의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 중에 4개의 단어가 동사적인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헬라어에서 그리고라는 두 단어가 빠졌고 그를 영접하거늘 해서 그를 이 빠져서 네 개의 단어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뭔가 더욱 삭개오의 그 역동적인 움직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고 아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삭개오에게 접근해 왔고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자신의 두 팔을 벌려서 껴안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로서 외톨이였고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소외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여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세 마리가 나뭇잎을 타고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결심했다는 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그러자 나머지 개구리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자, 이제 그 나뭇잎 위에는 개구리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 원고를 보셨어요? 여전히 세 마리가 남았습니다. 여전히 개구리 세 마리가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뛰어들면 시원하겠다는 생각과 실제 뛰어드는 행동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드는 행동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구리는 뛰어들겠다는 결심만 했을 뿐이죠. 뛰어들면 시원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뛰어들면 시원하겠다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의 삶은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역동성 있는 힘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상일 뿐이며 또 다른 불순종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그치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엔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전도할 때에는 한 영혼을 가진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동성 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역동적인 반응,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삭개오의 직업과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집으로 알려진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이 생각한 위대한 랍비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을 비난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삭개오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자발적인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얻은 금액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상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분량은 자발적인 변상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금액이었죠. 그것은 동물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며 삶의 변화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혜의 복음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고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칠 때 군중들과 군병들과 세리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네 배나 갚겠다는 삭개오의 결단은 참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돈을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회개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변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재정의 활용, 끊어내야 할 옳지 않은 습관, 마음속 탐욕과 시기와 질투, 그 어떤 문제든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결단에 예수님은 구원의 선언을 통해서 그의 회개가 참된 것임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삭개오는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다면 과연 어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부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 부자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것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는 3중으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환대가 나타나고요. 그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수군거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 교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잃어버린 자의 구원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로 인한 즐거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그 대상은 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직업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지금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는 사건도 이것입니다. 맹인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분명한 장애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먼과 가난 속에서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부와 부패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으로 눈먼과 가난, 부와 부패, 어떠한 질병과 세상적인 장애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외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거룩한 열정.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백성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싼 선물이 아닌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두 팔을 벌려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힘껏 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능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넘쳐날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예외 없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모든 복된 동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